느헤미야 세 번째,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세요.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건, 미투 사건 아시죠? 힘을 가진 남자에게 당하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끔 하는 그 사회적인 구조와 그 사회적인 문제점을 개혁하는 운동이 미투운동입니다. 미투운동은 남녀 간의 성에 관련된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갑과 을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일어난 갑질 사건이에요. 한 집단에서 왕 노릇하는 남자가 그 집단에 속한 힘없는 여성에게 자행하는 갑질의 한 종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사회를 바로잡고 또 이런 갑질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예수께서는 그 계명 중에서도 두 가지 계명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지는 사실 우리도 잘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지키신 분 혹시 계세요? 사람들은 어떤 척합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두 번째 계명은 자동적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힘 있는 사람들의 갑질이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학대하죠. 특히 힘없는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한 게 미투인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해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의 질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시키고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노상 뺏기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공동체에서도 일어났던 사건, 그 오늘 본문이에요. 아무도 하지 못한 그 성벽 중건하는 일이 느헤미야의 인도로 불과 52일 만에 완성되는데,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일을 한 대신에 성벽 중건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귀환 공동체의 내적인 갈등을 기록하는데 5장 1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여러분 남편이 성벽이라 몰두한 동안에 돈을 못 벌어오니까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 그런 말 같아요. 근데 매일 살림을 꾸려가고 또 양식을 준비하는 일이 아내의 몫이죠. 생계비를 벌어오지 못한 남편을 향한 아내들의 불평인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부부가 입을 모아서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을 원망할까요? 유대 공동체 내에 경제적으로 빈부의 차이가 심한 두 계층 사이에 갈등이 터져나온 거예요. 무슨 갈등일까요? 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원망하다, 유대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 원어의 의미가, 원어의 의미가 아주 훨씬 강력한 단어예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great outcry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들의 갑질에 cry out 하는 그 울부짖는 모습이 5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더라. 식량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은 저당 잡혀 돈 많은 동족 유다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아주 높은 이자를 내고, 이게 5절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 같거든. 네. 우리 다 유대인, 같은 유대인이고 같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 거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 자, 심지어는 자식을 종으로 팔리기까지 하고 또 돈을 갚지 못하니까 밭과 포도원을 빼앗긴다는 그런 원망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도 가족의 생계를 뒤로 제끼고 성벽을 쌓는데 이틀 말이죠. 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귀족들이 없는 사람을 자식을 종으로 삼고 그 생활의 근거까지 뺏어서 버리는데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당하기만 하는 도다. 네, 원망이 심한 거 당연합니다. 자, 성벽을 증건하는 과정은 이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개인의 분노, 한 가정의 분노가 자라서 사회의 분노로 발전하는데 이거 계급 간의 갈등이 폭발 직전까지 간 상태입니다, 지금. 이유는 높은 이자로 없는 사람들을 괴롭힌 것이 원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없는 집 자식들을 뭐라 그럽니까? 흙수죠. 예. 이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은 취업에도 문제가 많죠. 다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만 취업을 합니다. 또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아기도 못 낳겠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많은 부가 축적이 됐어요. 근데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부를 독점하는 가운데 우리 예전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던 것 같은 양반 계급과 평민 계급과 노예 계급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특권 계급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니, 이건 느헤미야입니다. 이 표준 새 번역에 번역들이 조금씩 다 다른데 제가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아주 표현이 극적입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속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지금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에 분노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저는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수양이 덜 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는 다윗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분노하는 모습은 아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무엘하 22장 9절에 그의 코에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더다. 네. 하나의 분노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의 분노에도 다양한 원인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하고 화를 터뜨리는 것은 분노가 절제되지 않은 것이에요. 이건 참 위험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분노해야 할 때도 분노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온유가 아니에요. 이건 비겁한 겁니다. 지금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저건 내일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온유입니까, 여러분? 비겁한 거지. 그래서 성경의 이 히브리어의 온유하다라는 표현이요,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가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개인의 성격이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의 자세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불의를 보고 분노하신 거 있어요, 지금. 하나님 분노에 공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온유하시다는 예수님도 때때로 분노하시죠. 성전에서 환전상의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질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우리 눈에 심판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시다, 마음을 바꾸시다, 그 히브리 원어가 나함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 동사는 grieve, 그러니까 애통해하면서 잘못된 것을 잡으시다, 고치시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시답니다. 여러분, 생산적인 분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노가 없으면요, 사회는 병듭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우리 삶 속에 때때로 나 개인한테도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왜 이 모양 입고 그러니까 이런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근데 이런 거 안 일어나면요, 분노가 있어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일어나는 겁니다. 분노가 상당히 생산적이에요. 제도적이고 특히 구조적인 잘못, 그러니까 미트 같은 겁니다. 이거에 대한 분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분노란 말은 이 사회적으로 잘못된 사회구조를 바꾸고서 또 가난한 자, 없는 자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아주 절제된 분노예요. 교육적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분노는 아무리 시작이 하나님의 분노를 시작했더라도 사람은 항상 감정이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가 없어지면은 모세 같은 사람도 순간적으로 분노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해요. 출애굽기 32장 19절이에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걸 보고 크게 노해서 손에서 그 판들을 산화를 던져 깨트리라. 여러분, 화가 너무 나니까 모세가요, 그 십계명에 썩인 그 돌판, 인류 역사상 하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씻은 그 돌판, 깨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손으로 쓰신 게 아닙니다. 또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요,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하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내리칩니다. 근데 이 반석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물을 내는 반석. 그래서 하나님을 두 번 쳤다고 모세는 이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물론 사실 더 큰 의미가 있지만은. 그래서 성경에는 분노를 다루는 구절이 있어요. 아무리 거룩한 분노일지라도 사람이 절제되지 않은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면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자제하는데요. 그게 7절이에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깊이 생각하다. NIV 번역이 ponder in my mind.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요, consulted with my mind예요. 그래서 이것도 번역이 아주 다양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말 성경 곰곰이 생각하고, 표준 세 번역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 공동 번역은 마음을 억누르며. 네, 번역이 다양하죠. 자, 분노가 치밀더라도 이성을 잃지 말고 마음을 억누르고 깊이 생각한다. 이게 뭘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다 그런 말 같아요. 그러다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그 원망의 이유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뭡니까?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기 때문이다. 고리대금 했다는 얘기예요. 자, 가난한 사람에게 비싼 이자를 받는 것이 이유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동족에게 유대인 간에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너희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은, 꾸어주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자 받지 말랍니다. 레위기 25장 36절에서 37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취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서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는데 우리가 아주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갚지 못한다고 재산 빼앗고 또 자식을 종으로까지 데려가는데 이거는 같은 민족을 상대로 하는 고리대금, 인신매매. 네, 지금 그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분노를 즉시 터뜨려갖고선 그런 게 아니고요. 깊이 생각하며 깊이 기도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귀족과 관리들이 그들에게 있는 힘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 것이 원망의 온인한 그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러니까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일 이런 불의에 분노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건 리더가 아닙니다. 5장 8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대 사람을 우리의 힘을 다해서 도로 찾았거늘. 자, 포로에서 도로 찾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해 말이 없기를. 예,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서는 그 원인을 알아낸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꾸짖는 게 아니고요. 대회를 열어서 귀족들을 공개적으로 꾸짖고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멘을 받아요. 왜? 느헤미야 말에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집단에서 어떤 불행한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은 그거 누가 했어? 그러고 이제 불행할 사람을 찾죠. 다 그래요, 우리. 그건 누구 한 짓이야? 그렇지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What happened?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문제가 뭐야? 그걸 알아내고 사람을 설득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게 그 좋은 리더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랄이 무너진 세상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는 힘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거 그건 뭐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까지 우리 크리스천까지 동족에게 갑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 크리스천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이 무엇일까요? 계속되는 5장 9절에 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내가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게 답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라. 그러니까 소행이 나쁜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해야 되는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결론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뭘 알아야지 사랑을 하죠. 사랑을 하려면요 관심을 갖고 보고 알아야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죠. 모르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다윗 같은 사람은요, 잘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무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두 번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멀어졌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 크리스천이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며 크리스천의 향기를 이웃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이 근본적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사랑하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려면은 성경에서 다 써 있어야 하는 성품이 어떤지.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꾸어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팥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설득하니까 백성들은 아멘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데 보세요. 그렇다고 꾸어준 돈 전부를 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탕감해 주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선 이자 받질 않아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큰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작은 일부터, 당장 우선 이자 받지 않는 것부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자 받지 않고 있다가 뭐 돈을 다 받지 않든지, 그건 나중 문제죠. 그건.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우선 쉬운 것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뭐 큰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뭔가를 살피면서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웃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부분이 또 이 공동체 리더인 느헤미야가 있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5장 14절이에요.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그러니까 12년 동안이에요. 나와 내 형제들의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대요. 그리고 백성을 섬겼는데, 여러분, 12년 동안 월급 안 받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5장 18절에 또 힌트가 있어요.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받았으면, 이 백성들의 부욕이 중함이었더라. 이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니까 자기가 총독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무슨 부자도 아니고 상황 어려웠을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만 그가 돈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 진정으로 백성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또 그 어려움에 동참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19절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느헤미야가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인데요, 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뜻이 뭘까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느헤미야가 상당히 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느헤미야가 왜 하나님한테 은혜를 베푸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느헤미야도 자기도 돈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렵습니다. 저도 먹고 살기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한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다 보시니까 이 모든 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언젠가 대신 갚아주십시오. 갚아주실 것을 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지도자의 자세예요. 뭐 돈이 많아서 돈 안 받는 게 아니고요. 참 요즘 세상에서 일어난 일하고는 참 반대죠. 그렇죠? 충독이지만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자신은 절제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히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이런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의 리더가 말이죠, 한두 명입니까? 관행이라는 그 이름 안에 뇌물을 받고서는 매물 받는 게 관행이다 이거예요. 개인적 욕구를 채우면서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 같아요. 부하들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자기만 혼자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비겁한 일입니다. 지도자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장래 한 집단에 지도자가 될 것을 저는 뭐 믿고 의심치 않아 제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시면요. 절대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활을 잃고 여러분의 상사를 잃고 여러분의 신망을 잃고 여러분은 결과적으로 다 잃어버립니다. 사울처럼.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어요. 유대인은 거지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의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생각이 분명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부자들이 유대인 부자들이 돌봐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아주 투철하기 때문에 거지가 있게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때때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게 이유가 뭔가 하면요. 나도 필요하지만은 나보다 그것이 더 필요한, 꼭 필요한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이 가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어려운데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행위를 기억하시는, 그래서 더 큰 것으로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나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왜? 주님을 볼 때 나의 시선이 주님 예수에 고정되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래야지 하나님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선의 가사입니다.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것에 나의 시선을 집중하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산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신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은 신발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그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또 특히 그 미망인들, 과부죠. 네. 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항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 시선은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40이 되면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건 링컨 대통령의 말이에요. 이 내면에 있는 그 아름다움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40쯤 되면은 그 사람의 내면이 바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시선이 예수께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예수님은 조금씩이라고 닮아갑니다. 내가 맨날 바라보는 곳을 나는 닮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새 바위의 얼굴이라는 그, 알죠? 어떤 사람이 자라면서 그 바위에 있는 얼굴들을 항상 바라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딴 사람들이 그럽니다. 네 얼굴이 바로 저 바위의 얼굴이다. 바라봐야지 그걸 닮아갑니다, 여러분.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예수를 처음씩으로 닮아가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내면이 점점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방법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 하나밖에 없어요. 힘없고 강한 사람 눈에서 눈을 좀 빼지 않게 하는 일. 갑질하지 않는 일. 그 사람을 관심을 두고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네. 이게 우리 크리스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에요.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 공동체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